C.S. 루이스는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신자의 가장 큰 죄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살인이나 학살, 뭐 강간과 같은 이 잔혹한 범죄도 있는 마당에 어찌 우리 마음에서 이 시작되는 또 때로는 그저 생각만으로 그치는 교만이 가장 큰 죄일 수 있는가 싶을 수 있지요. 가장 크다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데서 생길 수 있는 오해입니다. 그 루이스가 말하는 가장 크다라는 것은 가장 뭐 잔혹한 죄다, 뭐 극악한 죄다라기보다는 가장 극복하기 힘든, 가장 이 끊기 힘든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만의 한 측면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뭐 되게 많지요. 뭐 언제 교만하다 느낍니까? 뭐 자랑할 때 아닙니까? 자랑할 때. 물론 모든 자랑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랑은 정말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뭐,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 그 자랑이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 스스로 쟁취했다고 생각해서 잔뜩 오만해진 마음으로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 망가뜨리는 교만한 자랑이 나올 때가 있죠. 반면에 누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선물을 자랑하는 입술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살리는 자랑이 됩니다. 엊그제 그 교단 회의가 있어가지고 함께 점심을 먹고 담소를 나누던 중에 이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제 눈앞에다가 그 휴대폰을 탁 갖다 대세요. 그러더니 몇달안된그 자기 손자 동영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보고 싶다, 궁금하다 이말한 적도 없거든요. 혼자서 신이 나서 보여주세요. 보여주니까 뭐 봤지요. 뭐 갓난에 막그 길랑말랑하고 있더라고요. 기는 것도 아니고 뭐 마는 것도 아니고 그 어정쩡한 포즈. 예. 무슨 그 동영상이 뭐 서사가 있는 동영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아기가 있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긴 봤지만 여러분께 그 아기의 인상 착의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는 그냥 막 동글동글한 아기가 이래 있었다 이거거든요. 이 입술에 막 침이 번들번들해가지고 정말 저한테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영상입니다. 그거 뭐 다시 그리라 해도 못 그리겠어요. 그냥 동그란 얼굴, 동그란 눈, 뭐손 달려 있고 이러는데 막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말은 막 아이고 이 손자 자랑은 막돈 내놓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끝까지 돈은 안 내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예.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모임의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아, 모임을 살리는 자랑도 있구나라는 것 느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에게 교만함이 없었거든요. 듣는 사람에게는요, 그 자랑을 듣는 사람에게는 시기함이 없었습니다. 아, 들으면서, 나도 나중에 저런 손자 꼭 한번 가져봐야겠다, 막. 그런 시기가 없었어요. 저는 뭐그 인상 차의도 지금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오히려 모인 모든 사람이 얼마나 즐거워하든지. 신자들은 자랑함에 있어서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자랑은 모임을 해치지만 순수한 즐거움에서 비롯된 자랑은 기쁨을 배가시킵니다. 그 즐거움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예컨대 이 TV를 보다가 막 정말 입이 쩍쩍 부르짖는 이 경관을 본다거나 할때막이 집에 있는 식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럼 그 서로가 받은 그 감동을 막 자랑 삼아서 막 떠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쁨이 배가가 되죠. 같은 음악을 듣고요, 뭐 간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 받았던 자신의 이 감상을 갖다가 막 자랑하듯이 나누기 시작할 때에 그 들었던 음악의 감동이 몇 배가 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렇듯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무엇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산타에게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이 순수한 기쁨에서 우러난 자랑합니다. 서로 무엇을 받았는지 자랑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선물 기뻐하지요.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순수한 기쁨을 자랑하는 일이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만하면 이 자랑만을 떠올리고요. 또 조심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하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자기연민입니다. 교만은 한편에서 자랑을 낳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기연민을 낳습니다. 이 세계적인 보험주의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그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든지 이미 책을 몇권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분의 책만 뭐 100권 가까이 됩니다. 이번 달에 런던에 방문하셔가지고 집회를 하셨어요. 뭐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이 소식만 들었습니다. 전 세계 뭐 많은 목회자들의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이책 가운데요, 한글로 번역되기로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짧고 그 쉬운 책입니다. 그죠? 이런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야 읽지. 그러면 안 읽잖아요. 예. 짧고 쉬워요. 그 책에서 이존 파이프 목사님은 자랑과 자기 연민 두 가지 모두 교만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성공했다라는 교만에 대한 반응인 반면에 자기 연민은 내가 고난을 겪었다라는 교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즉, 자기 연민은 나는 많은 고난을 겪었으니 칭찬받아 마땅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랑은 강자의 마음에서 울리는 교만의 음성입니다. 자기 연민은 약자의 마음에서 울리는 교만의 음성입니다. 자랑은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를 희생시켰다고 말합니다. 둘다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강자의 교만만을 떠올립니다. 마치 약자는 원래 겸손한 양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노숙자의 마음에는 이 교만한 마음이 없는 양, 궁핍한 자에게는 교만이 없는 양, 미련한 자에게는 교만이 없고, 이 병약한 자에게는 교만이 없는 양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상은 교만은 그 형태를 달리할 뿐이지, 강자나 약자를 가리지 않고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강자에게는 자랑의 형태로, 약자에게는 자기 연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쉽사리 아유 그 사람 그참 겸손하던데 라는 말 하지 못하는 경험, 그좀그 주저되는 그런 마음 겪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 이를 본능적으로 체감하는 겁니다. 이거는 겸손은 아니다. 자세히 들어보다 보면요, 이것이야말로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인 양 언급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실 남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차 있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하거든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남은 듣고 있어야만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과 교만해서 자랑을 떠벌리는 사람은 사실 정말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어려움, 자기의 고생 말하는 그 기재에는요,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당했다. 나는 원래 이런 고생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만해서 나온 생각이죠. 나는 그럴 고생 당해서는 안될 사람이야. 나는 이런 험한 일 겪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걸 겪었다. 그런 사람이 그 어디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고난 주시면 그 짊어지고 가야지요.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이를 정확히 구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망한 뒤에요. 바벨론은 그 쓸만한 사람들만 딱 차출해가지고 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걸 우리는 그 소위 그 바벨론 포로라고 부르죠. 근데 이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포로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지. 이 4만 명 남짓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완전히 훼파된 성전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와중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2절에 보면은 베델 사람이라고 나오죠.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뭐 런던 사람이, 뭐 서울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다 합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은 이미 성전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거든요. 그 완성되기 전에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러하죠. 이 3절 끝부분인데,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쉽게 말해서 내가 오랫동안 여기서 뭐 길게 잡아봐야 한 70년 아니겠습니까? 70년 못 되는 기간. 내가 오랫동안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울부짖으면서 내가 기도해 왔는데 계속해도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인물이기에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난데없이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사실 스가랴서 자체가 좀 이렇게 조금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5절부터 나오지요.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 70년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 포로 시절이 되겠지요. 그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절기를 말하는데, 다섯째 딸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를 애통해하며 금식하던 시기입니다. 한달 가까이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일곱째 딸은 그달리아 총독의 암살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애통하던 기간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지역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임명했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자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 그달리아 총독은 사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되게 또 친절하게 대해줬던 통치자였거든요. 그 그달리아를 암살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얼마나 악랄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막 애통하기 위해서 애도하려고 모여든 이 80명의 유대인들을 막 학살해버리기도 합니다. 이 자의 손에 죽은 그달리아 총독을 애도하며 금식하던 기다인이 이 일곱째 딸이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이 아니라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라는 점입니다. 5절 끝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되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웬만해서 두번 되풀이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한번할때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두번 되풀이합니다. 그렇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번더 말합니다. 쉼표 찍고,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가 정말 애통하며 금식했다고 했지. 그것이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가 지난 70년간 해온 금식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폭로입니다. 우리 뭐 혹시 좀 이상한 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먹고 마신 것 아니냐 하니까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금식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물만 마시면서 음식은 그 아예 입에도 안 되는 경우를 대개는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이라는 것이 아예 그 요즘 개념처럼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형식으로 금식을 했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오늘날 그 회교도들처럼 그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그 금식한다고 해서 그 완전히 식음 전폐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밤에는 먹잖아요. 당시에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밤에 해지고 나서만 먹는다든지, 안 그러면 이한달 동안 저녁 한 끼만 먹지 않는다든가, 뭐 고기를 안 먹는다든가 식으로 이 금식하는 방법이 다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뭐 그렇게 막 1년에 뭐몇 달씩 금식하고 이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금식을 하면서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꽁꽁 굶는 금식이 아니었다 해도요, 나름대로 그 얼마나 힘든 기간이었겠습니까? 그뭐 라마단이 밤에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뭐 쉽다 할수 있습니까? 사실 그 하루 한끼 금식에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루 금식도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아내하고 막 하루 금식을 했는데 밤 12시까지 못 버티고 밤 11시에 막 해먹습니다. 12시까지 버티면 우리 율법주의자 되는 거다. 1시간 일찍 우리 깨자. 23시간만 하자 해갖고 막 밤늦게 아이 재워놓고 뭐 해먹고 이래 합니다. 그 하루도 쉽지 않아요. 하루 해도 배가 얼마 고픈데. 그거를 1년에 두 달씩 혹은 네 달씩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만 하고 즐거운 것만 하지, 무슨 애통하며 금식하는 일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스스로를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위해서는 보통 예쁜 거 치장하고 몸에 좋은 거 먹고 뭐 운동하고 이런 걸 하지, 애통하고 금식하는 거는 뭘 우리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설교에 서두에 언급했듯이요,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강자의 교만은 자랑을 통해 나오지만 약자의 교만은요, 자기 연민을 통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밥을 굶으면서 기도했던 까닭은요, 그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들은 원래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할 존재인데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진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애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애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우리 마음을 뚫어보신다는 것은 정말 참 섬뜩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너무도 많거든요. 마치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내가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냐. 사실 우리 슬픔 당하면 입맛 저절로 떨어져요. 밥안 먹게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 금식을 하냐. 슬픔 당하면 누구나 밥안 먹게 되지. 슬픔, 막 자기 감정으로 막 펑펑펑펑 예배 시간에 막 울어놓고서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 애통하냐.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보세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인지, 너희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함인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눈물을 뻥뻥 흘리고 있는 것인지. 이스라엘 민족이 애통하며 금식했던 것,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즉, 약자의 마음에서 표현되는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이럴 일을 당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런 교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자기 연민의 표출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애통하며 금식하는 기도의 형태로 또는 예배의 형태로 표현됐을 따름이지요. 하나님은 그 형식이 금식 기도를 해서 그 형식이 그 예배의 형식을 갖췄다 해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이런 속성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놀라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루이스 말대로 교만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이 또는 고난 중에 있는 인간이 교만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깊이 뿌리 내려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이것도 능력이라고 한다면요, 인간의 정말 놀라운 능력은 이 정말 교만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랑이 심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서로 잘났다고 허세를 떨기 마련이. 제가 처음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됐을 때, 참 물고기 뱃속의 요나 이야기를 막 다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되게 막또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또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게 되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재밌고 막 설레기도 하고. 또뭐 이제 그 요나 이야기 이런 걸 준비하면서 또 신학생이었으니까 그 요나서를 둘러싼 신학적 논쟁들을 알잖아요. 좀 고민이 되었어요. 이 사실 논쟁이 어렵거든요. 예, 특별히 요나서의 문학적 장르를 두고 예, 치열한 논쟁이 있는데요. 예컨대 뭐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진짜 있었느냐? 안 그럼 더 놀라운 일이 있죠. 그 물고기가 삼켜갖고 그 속에 막 뱃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이게 진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은 이뭐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쓴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만약에 이게 뭐좀 지어낸 거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느냐 막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좀 어떻게 아이들에게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이 주일학교 그 주일 아침에 갔습니다. 이제 분반 공부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공과 교재에 있는 막 요나와 물고기 그림을 막 보여주면서 제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 여러분 이 물고기가, 지금은 그런 물고기가 없지만, 이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딱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한 아이가 말을 딱 끊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물고기 봤다는 겁니다. 자기 아빠하고 낚시하러 갔는데 봤대요. 막 진짜 사람 삼킬 만한 엄청난 큰걸 봤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막 경험도 많이 없고, 이 초짜 교사였는데 막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겁니다. 이놈이 이거 분명히 거 구라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뭐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생각도 끝나지 않은 찰나 그 옆에 있는 놈이 더큰 물고기 봤대요. 와, 자기 더큰거 봤다는 겁니다. 자기 테레비로 본 것도 아니고 자기 직접 봤대요. 막 예배당만한 이거 막 물고기 봤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야, 이거 기가 막히대. 나중에는 그게 막 점점 더 커지다가요. 나중에 저끼리 싸워요. 서로 구라치지 말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막 그런 물고기 어디 있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여학생들은 그냥 그 구경하고 있고. 야, 이거 참. 이 아이들의 믿음이 참 귀하다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요나서를 믿는데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아, 물고기가 삼켰구나. 예. 내가 그거보다 더큰 물고기 봤다. 예. 이걸 제가 다른 준비를 해간 거죠. 저는 다른 준비. 예. 아이들 그참 허세 떠는 장면이지만요. 정말 기가 막히대요. 한 녀석이 이만한 거 봤다니까. 막. 자기 아빠하고 낚시 가갖고 막더큰거 봤다고. 이 자랑이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자기 연민 다른 것 같지요. 자기 연민도 똑같습니다.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요. 똑같습니다.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자기의 이 불쌍하고 이 가련한 이 운명의 이유들을 풀어놓기 시작하면요, 이게 질세라 자기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말이야, 내가 뭐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막 이런 고생을 하고 막 내가 저런 일을 겪고 말이야. 내가 이런 엄청난 금액의 돈을 막 사기 당하고 말이야. 막 자기가 이 비운의 그 드라마에 나오는 영화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막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마치 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련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그 사람 마음 속에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애잔한 운명을 가진 내 자신이 바로 세상의 중심인 겁니다. 그렇게 자아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이 튕겨 나옵니다. 형식을 기도로 빌어서 나오죠. 형식은 금식으로 나오고 예배로 나와요. 막 엉엉 애통하면서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한없이 신실해 보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넘치고 끌빛하면 금식하면 애통하지만 그건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연민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를 정확히 포착하십니다. 너희가 애통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까닭, 바로 너희 나라가 망했고 너희 손으로 지어졌던 그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까닭 때문이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이나 말하죠. 과연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기가야 자기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서글픈 사연이 많고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 때문에 울고 너는 네 자신 때문에 금식하고 예배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자기 연민에 가득 차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금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의 교만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 가식의 가면을 벗겨버리십니다. 내 자신은 뭐 고통당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까? 나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돼요? 그거 다 교만에서 나온 생각 아닙니까? 나는 뭐 실패하면 안 됩니까? 나는 낙방해보면 안 됩니까?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뭐 나는 뭐 이상한 병에 한번 걸려보면 안 되는 존재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그런 일들이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밥 굶을 수 있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리고 그런 마음의 소원은 마땅한 것이지만 그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 가능성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인정하지 못하면 반드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고요. 자기 자신의 서글픈 일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자신의 고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교만인 것이죠. 한평생 일한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을 찾아보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직장에서 딱 은퇴하는 순간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힙니다. 주로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묻는 데서 극복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뭔가 더 대단한 의미가 있으리라는 이 미련을 놓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지요. 그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요즘은 하필 나가 아니에요. 뭐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온 사방천지 그 암 환자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든 인정하고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 투병 생활 해가면서 뭐 또 사명 감당할 것인지, 그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 빨리 하나님 뵙든지, 뭐 그 둘 중 자기가 그 마음 결정해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지요. 거기서 교만이 작동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영화 속 비운의 주인공이라도 됐냐, 연민에 깊이 빠져가지고 자아 속을 허둥이고 있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한 내가 고작 내가 이게 암으로 인생을 맞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 자기가 주인공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 다 암으로 죽었어요. 그럼 뭘 자기가 걸렸으니까 막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한테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남을 못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장 이 반기독교적인 인생을 가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성공의 가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고요. 성공의 가도에서도 흔들립니다. 고난이 오면 자기 연민으로 빠지고 성공의 시기에는 자랑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죠. 자기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생명 살리는 일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결코 남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거든요. 예배도 내 중심, 기도도 내 중심, 자기가 슬픔에 깊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슬픔에 입맛 없는 게 당연한데 그 입맛 없어서 금식한 걸 금식기도 했다고, 자기 감정에 빠져서 눈물 펑펑 쏟고 나서 막 회개기도 했다고 하고, 그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연민을 예배로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 눈물을 회개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그거 회개라고 여기시지 않으세요. 그 굶주림을 금식이라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 요즘은 그런 이미지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요. 예전에 믿음의 조상들은 신자들의 삶을 군인으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찬송가 중에서도 그런 곡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 군병 같으니, 뭐 십자가 군병들아, 뭐 등등 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은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총을 맞았다 해가지고 마치 영화 배우처럼 이 폼을 잡고 이 총이, 이 총알이 내 몸을 관통한 것인가, 이 총알을 내 몸이 삼켜버린 것인가, 내 존재는 뭔가, 이런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자기 생명도 못 건사하겠거든요. 이 맞았으면 막 자기가 뭐 자기 창자 들고 막 냅다 뛰는 겁니다. 거기서 연민에 빠져버리면 다시는 전장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군복 벗어야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아니라 남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부자가 남을 돕고 남 살리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살립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되거든요. 누가 봐도 좋은 이 뭐 중형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은 대형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 저런 사람은 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런 차 타나 싶니? 불만이 생기죠. 남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누가 봐도 똥차 타는 사람도요, 그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면 생명 살립니다. 왜요? 자기 눈에 걸어다니는 사람 보이거든요. 자기 차 똥차지만 자기 차로 그런 사람 태워주고 다닙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까? 이따 광고 시간에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이 미국의 그 로이 베나비데스라는 군인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한국전쟁 당시에 입대해가지고 월남전 용사였습니다. 이 전쟁의 맥락을 떠나가지고 이 사람의 행동이 많은 미국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한 개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에요. 메달 오브 아너. 생전에 받았습니다. 보통 이 훈장은 그 죽고 나면 주거든요. 당시 그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그 수여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전투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이 하반신 마비를 겪게 돼가지고 이 군복을 벗어야 될 위기에 봉착하는데 결국 자기 의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동료가 위기에 처하자요. 이 천여 명의 적이 있는 그 적진 한가운데 급해가지고 총도 못 챙겨요. 이 칼 한 자루 들고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총을 여러 발 맞아가지고 결국 그 내장이 다 터져나와서 자기 손으로 이 자기 내장을 들고 그 막 헬기에 탑니다. 의사도 뭐 포기하려고 하죠. There's nothing I can do.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군의관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아, 이미 총을 여러 번 맞아갖고 뭐 지 내장 자기가 뭐 꺼내 들고 와갖고 이 시체 더미들 속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요, 자기 표현을 빌리자면은 인생의 한 방을 쐈다고 합니다. 인생의 한 방이 뭐냐니까 그 의사 얼굴에다가 있는 힘껏 침을 뱉어버린 거죠. 그 의사가 이거 침을 탁 맞고 나더니 아, 이놈이 이거 살겠네, 이거 살겠네, 아, 살아납니다. 만일 이런 상황을 우리 19세기 그 대표하는 그 낭만주의 사조라고 하지요. 그때 묘사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이 낭만주의 화가라면요, 이 전쟁 속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포화, 뭐 그 속에 있는 폐허된 마을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막 부각되게 그렸겠죠. 낭만주의 화가라면. 만일 그 19세기의 낭만주의 문학가라면은 뭐 죽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내 머릿속에 온갖 감정과 기억들, 이 마지막 인상들을 묘사할 것입니다. 아, 전쟁 속에서 비참히 쓰러져가는 나의 이 운명, 내 인생에 관한 비망록. 뭐 그 낭만주의 뭐 문학이나 그 사조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 아마 그런 분위기일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려면요, 그 낭만주의 그 사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침 뱉어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다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공동체도 병들어 가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강자는 교만을 자랑으로 표출하고 약자는 교만을 자기 연민으로 표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 나갈 때는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나라가 쫄딱 망하자 자기 연민으로 교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민족들이 잘 나갈 때 했던 짓을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은 막 창고 열어가지고 자랑한다고 바쁘지 않았습니까? 이 금은 보화를 봐라. 쫄딱 망하니까 또 이제는 뭐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있는 이 교만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이를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70년간 말씀 다 해서 모르고 계셨던 것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위함이라 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울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고통과 시련 속에서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울부짖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만일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당장에 버려야 됩니다. 자기 연민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 연민을 가지고 생명 살릴 방법 없습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역경과 시련이 닥치든지 아니면 계속된 성공 과도를 달리든지 상황에 휘둘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는 겸손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 고난과 시련 속에서 교만하여서 때때로 자기 연민에 휩싸일 때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서 눈물을 회개로 포장하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단식을 금식으로 포장하는 삶을 뉘우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를 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 세상의 중심이 나인 양, 나의 고통이 전부인 양 감상에 젖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두고 생명 살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